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석탄 수출을 금지하고 항공유 공급을 중단하는 내용의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을 마련했습니다. 사만사 파워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25일 이번 초안에 사상 처음으로 북한을 출입하는 모든 화물 검색을 의무화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의 석탄과 철광석 등 광물 수출을 제한하고 항공유를 북한에 공급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항공유 공급이 중단되면 북한은 전투기를 비롯한 항공기 운항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특히 밀수품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항공기를 검색하고 유엔이 금지한 불법 물품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에 항구 접근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파워 대사는 말했습니다. 파워 대사는 이런 모든 조치들이 전례 없는 내용이라면서 안보리에서 통과될 경우 분명하고 단호한 메시지를 김정은 정권에 보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조만간 표결을 통해 이번 결의안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란이 미국 등 주요 강대국들과 체결한 핵합의를 준수하고 있다고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26일 밝혔습니다. IAEA는 핵합의 발효 처음 낸 보고서에서 이란의 핵 관련 합의 이행을 검증하고 감시해왔다며 현재 상황이 만족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란은 아락 원자로의 건설을 진행하지 않고 있으며 플루토늄을 확보하는 데 쓰일 수 있는 원자로의 핵심 시설을 제거했습니다. 또 이란이 보유한 저농축 우라늄의 양은 합의될 수준인 300kg을 넘지 않았습니다. 또 이란은 우라늄 원심 분리기 중 3분의 2를 폐기했으며 수톤에 달하던 우라늄 재고도 줄였습니다. 이에 앞서 이란은 지난 7월 비핵화와 경제 제재를 맞바꾸는 내용의 핵합의를 미국 등 주요 6개국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미 의회에 대해 대이란 제재법안 갱신을 서두르지 말 것을 요청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25일 미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핵합의가 이행된 지 겨우 한 달이 지났다며 이란이 합의를 얼마나 준수하는지 지켜보기 위한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또 만일 이란이 핵합의를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다면 제재는 그때 부과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의원들 가운데 상당수는 미 의회가 여전히 이란의 핵과 미사일 개발, 인권 침해에 강경한 입장이라는 신호를 보내기 위해 이란 제재법안 갱신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미군이 25일 밤 일주일 새 두 번째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탄두를 장착하지 않은 미니트맨 미사일이 이날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시속 2만 4천 킬로미터의 속도로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미사일은 그 뒤 30분 만에 6,500km 떨어져 있는 남태평양 마샬군도 목표 지점에 정확히 떨어졌습니다. 로버트 워크 미 국방차관은 이번 미사일 시험 발사는 러시아와 중국, 북한에 미국이 고성능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핵무기 담당 부대의 여건을 개선하는 데 그동안 수백억 달러를 투입했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 등이 참석한 주요 20개국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회의가 26일 상하이에서 개막됐습니다. 상하이 샹그릴라 호텔에서 공식 개막된 G20회의에서는 중국의 경기 둔화와 각국의 통화 정책 등이 집중 논의됩니다. 이날 중국의 저우 샤오찬 인민은행장은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지불 능력을 의심하지 말라며 중국발 경제 위기설에 대한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위안화를 절하해 수출을 촉진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국제 공조를 강조했습니다. 중국 경제가 둔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위안화 가치는 최근 5년 내 최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중국의 외환 보유고는 3조 2천억 달러로 2012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제1야당인 민주당과 제3야당인 유신당이 합쳐서 새로운 신당을 만들기로 합의했습니다. 오카다 가스야 민주당 대표와 마스노 요리사 유신당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당수회담을 열어 네 달 중 신당을 결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날 공동 기자회견에서 오카다 대표는 일본 정치의 흐름을 바꾸는 역사적인 날로 만들고 싶다며 신당은 아베 정권의 의문과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담는 그릇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영기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안녕하십니까. 2월 27일 토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 진행의 조상진입니다. 먼저 이 시간 한반도 관련 주요 소식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을 오가는 모든 화물의 검색을 의무화하고 북한의 석탄과 광물 수출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을 확정했습니다.
For the first time in history, all cargo going in and out of the DPRK.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차관보는 북한과의 평화협정 논의보다 비핵화의 진정성이 우선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 사령관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의 한국 배치에 대해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오늘 북한은 구름이 많다가 점차 흐려져 오후에 북쪽 지방부터 눈이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8도에서 0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0도에서 영상 6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을 오가는 모든 화물의 검색을 의무화하고 북한의 석탄과 광물 수출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을 확정했습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이런 대북 제재는 사상 처음이며 지난 20여 년간 안보리가 가한 제재 가운데 가장 강력한 내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에 북한에 대한 항공유 공급 중단과 북한의 석탄과 철광석 수출 제재가 포함됐습니다. 사만다 파워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25일 열린 안보리 전체 회의 뒤 기자회견을 열고 결의안 초안에 담긴 핵심 내용들을 설명했습니다.
For the first time in history, all cargo going in and out of the DPRK would be subjected to mandatory inspection.
파워 대사는 초안에 사상 처음으로 북한을 출입하는 모든 화물의 검색을 의무화하고 모든 소형 무기와 재래식 무기의 북한 판매 금지, 북한의 은행과 자산은 물론 핵과 미사일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제재가 포함됐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석탄과 철강, 금, 티타늄, 희토류 등 광물 수출을 제한하는 한편 항공유와 로켓유를 북한에 공급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또 밀수품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항공기를 검색하고 유엔이 금지한 불법 물품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의 항구 접근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파워 대사는 말했습니다. 석탄과 광물 자원은 북한의 대외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물품들로 수출이 금지될 경우 외화 수입에 큰 타격을 입게 될 전망입니다. 파워 대사는 이런 모든 조치들이 전례 없는 내용이라며 안보리에서 통과될 경우 분명하고 단호한 메시지를 북한 정권에 보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파워 대사는 이어 국제사회가 북한의 도발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북한의 핵 계획을 중단시키기 위해 끈질기게 집단적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These sanctions, if adopted, would send an unambiguous and unyielding message to the DPRK regime.
파워 대사는 특히 새 결의안이 이전과는 달리 적용 범위가 넓다며 화물 검색 의무화와 같은 전례 없는 차단 조치를 통해 다른 조항들도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불법적인 핵과 미사일 계획을 진전시키는 데 필요한 자금 확보와 기술 도입이 이전에 비해 훨씬 어렵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제재가 북한 주민을 겨냥한 것은 아니라고 파워 대사는 강조했습니다. 파워 대사는 북한 주민들은 이미 전 세계에서 가장 잔혹한 정권 아래 고통을 받아왔다며 이번 제재는 고통받는 주민들을 돌보는 대신 핵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에 앞장선 지도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엔 주재 한국 대표부 관계자는 VOA에 결의안 전문에는 북한 주민들이 처한 중대한 어려움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는 내용이 새롭게 포함됐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유엔 안보리는 이날 미국이 공개한 초안을 열람했으며 조만간 표결을 통해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파워 대사는 채택 시점을 묻는 질문에 북한의 핵실험이 실시된 지 이미 7주가 지난 사실을 지적하면서 매우 가까운 시기에 표결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한국 외교부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에 대해 전례 없이 강력하고 포괄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가 제재 결의안 내용을 실천한다면 북한 당국에 상당한 타격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이 뉴욕 현지 시각으로 27일 토요일이나 29일 월요일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제 막 초안을 받은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들이 본국 정부에 초안을 보내 최종 입장을 결정해야 하는데 여기에 최소 하루가 걸릴 것이고 그 후 24시간이 지나야 전체 회의에 상정할 수 있는 만큼 현실적으로 토요일 오후나 다음 주 월요일이 될 것이란 관측입니다. 한국 외교부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에 대해 전례 없이 강력하고 포괄적인 제재라면서 결의가 이행되면 북한의 핵 개발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안보리 결의안 초안이 자금 확보와 기술 획득 등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차단할 것이라며 북한의 더 이상의 핵과 장거리 미사일 같은 대량 살상 무기 확산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안보리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26일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이어 기대했던 걸 훨씬 뛰어넘는 결의안이 나왔다며 강도 면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강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의 아산정책연구원 봉영식 연구위원은 안보리 결의안이 북한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번 결의안이 북한 정권의 재정을 직접 타격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거기에 중국이 반대를 하지 않는다면은 김정은 정권으로서는 더 이상 핵실험, 미사일 실험을 했을 때 중국이 나서서 그래도 북한을 보호해줄 것이라는 그런 전략적 확신을 더 이상 가질 수가 없습니다. 북한은 정말 대단한 그 고립되었다는 그런 심리적인 타격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 한국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은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좀 나오고 난 다음에 이러한 후속 조치와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 안이 논의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 대변인은 이어 유엔 안보리의 북한 광물 거래 금지 추진이 사실이라면 북한이 상당한 외화 수입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대변인은 북한의 광물 수출이 전체 수출액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은 유엔 회원국들이 자국 영토를 통과하는 북한을 오가는 모든 화물을 의무적으로 검색하도록 한 게 가장 특징적이라고 평가됩니다. 정보만 있으면 회원국들이 북한 선박을 정지시키고 모든 화물에 대한 검색이 가능해 국제사회가 사실상 북한의 해상로를 봉쇄하는 겁니다. 아울러 석탄과 철, 금, 티타늄, 희토류 등 북한산 광물의 수출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 불법 은행 거래 시 북한 외교관을 추방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대북 소형 무기 판매도 금수 대상에 포함됐으며 로켓 연료를 비롯한 항공유 제공도 금지했습니다. 각국이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 제재 회피 등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물품에 대해 수입이나 수출을 금지하는 캐치홀 개념은 촉구 사항에서 의무 사항으로 바뀐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 상하이 동화대학교 우수근 교수입니다.
금융 제재, 다양한 수단으로 현금이 북한으로 유입되고 있는데 그 군사적으로 악용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금융 제재를 통해서 현금줄을 차단하는 것도 중요한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정권에는 어느 정도의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 외교부는 아울러 결의안 전문에 북한 주민들이 처한 심각한 어려움에 우려를 표명한다는 내용이 담겼다면서 처음으로 북한 제재 결의안에 주민과 인권 내용을 포함한 것도 특이한 내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가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안보리 결의안 채택 직후 안보리 결의 이행 조치와 함께 독자적인 대북 제재를 발표할 방침입니다. 한국 정부가 검토 중인 단독 제재 방안은 북한 항구에 대한 제3국 선박 입항 금지 등 해운 제재를 비롯해 5.24 대북 제재 조치를 엄격히 적용하는 방안, 그리고 대북 물자 반출 통제 강화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계속해서 이현철 기자와 함께 유엔 안보리에 제출된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의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현철 기자.
네.
자, 결의안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밝혀지고 있는데요. 결의안 초안이 공개가 된 건가요?
네, 아직 공개된 건 아닙니다. 다만 로이터 통신이 25일 안보리 15개 이사국에 회람된 초안을 입수해서 자세한 내용을 전하고 있는데요. 무기 금수와 화물 거래, 자원 거래, 금융 제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에 볼 수 없었던 내용이 다수 포함되는 등 역대 어느 결의안보다 강력한 내용이 담겨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또 대북 제재 대상도 대폭 확대됐습니다.
네, 자 분야별로 나눠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먼저 이 무기 금수 분야인데요. 어떤 점이 구체적으로 달라진 건가요?
네, 모든 종류의 무기가 수출입 금지 대상으로 규정이 됐습니다. 과거에는 금수 대상에서 제외됐던 소형 경량 무기가 이번에 제재 대상으로 포함되면서 북한의 재래식 무기 전체가 제재를 받게 된 겁니다. 또 북한군의 작전 능력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어떠한 물품도 북한으로 보낼 수 없게 됐는데요. 예를 들면 트럭 같은 경우에도 북한이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 보내선 안 됩니다. 이 밖에 북한의 군 또는 정책 분야의 교관과 고문관을 초청하는 것도 금지됐습니다.
예, 그 화물 검색도 대폭 강화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유엔 회원국들은 북한에서 출발했거나 북한으로 향하는 모든 화물이 자국 영토를 통과할 때 반드시 검색을 해야 합니다. 이전에는 불법 화물이라고 의심할 만한 근거가 있는 북한의 수출입 화물만 검색 대상이었습니다. 다만 초안은 인도주의 구호물자를 실은 화물의 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검색 조치를 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금지 물품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모든 항공편을 금지하고 불법 행위에 연관된 것으로 의심되는 모든 선박의 기항을 금지하는 내용도 초안에 담겼습니다. 특히 북한의 원양해운관리회사 OMM에 소속된 모든 선박은 어떤 항구에도 입항이 금지됐습니다. 이 밖에 유엔 회원국들은 북한의 항공기나 선박을 전세해주는 행위가 생계의 목적이며 북한의 수익 창출을 위해서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전면 금지가 되고요. 또 유엔 회원국 국민은 북한 선박을 운용하거나 북한의 선박을 등록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예, 그 북한이 자원을 거래하는 것도 금지가 됐는데 어떤 품목들이 있나요?
네, 먼저 로켓 연료 등 항공유를 북한에 제공하는 것이 금지됐습니다. 또 북한의 주요 외화 수입원 가운데 하나인 광물 수출도 금지됐는데요. 금과 티타늄 광석, 바나듐 광석, 히토류를 수출할 수 없게 됐습니다. 석탄과 철, 철광석 수출도 생계의 목적이거나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해 수익을 창출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면 역시 금지가 됩니다.
네, 금융 부분도 제재 관련해서 핵심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떤 제재들이 포함됐습니까?
네, 유엔 회원국들은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등 북한의 불법 행위에 연관된 북한 정부나 노동당 관련 단체 자산을 동결해야 합니다. 또 북한은행이 유엔 회원국 영토에 지점을 내거나 대리은행 관계를 맺는 것도 금지가 됐고요. 유엔 회원국 금융기관이 북한에 새로운 사무실이나 자회사, 지점을 내거나 은행 계좌를 개설하는 것도 금지가 됐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에서 진행 중인 기존의 금융활동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기여할 수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으면 중단토록 했고요. 북한에 대한 공공 또는 민간 금융거래 지원도 확산활동과 연관돼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으면 역시 금지할 것을 명시했습니다.
네, 북한이랑 관련돼 있는 뭐 개인이나 단체 같은 제재 대상도 크게 확대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개인 17명과 단체 12곳에 추가로 제재를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개인 12명과 기관 20곳에 그쳤던 안보리 기존 제재 대상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늘어난 겁니다. 구체적인 명단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개인으로는 조선광업개발회사 대표와 평양의 주요 무기거래상 또 불법 프로그램에 관여한 북한 회사들의 대표자 등이 포함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단체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담당하는 국가우주개발국과 원자력공업성, 조선광선은행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 밖에 원양해운관리회사 OMM 소속의 선박 31척도 제재 대상에 올랐습니다.
예, 사치품과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됐다고요?
네, 그동안 사치품 관련 규정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많았었는데요. 이번에는 미화 2,000달러 이상의 시계와 수상 레포츠 장비, 스노모빌, 또 다른 레포츠 장비 등이 검수된 사치품목에 올랐습니다.
네,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만 이외에 그 포함된 내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불법 활동에 연루된 북한 외교관들을 추방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이 됐고요. 또 금지된 생물무기와 화학무기 관련 물질도 크게 확대가 됐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이현철 기자와 함께 유엔 안보리에 제출된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의 자세한 내용 살펴봤습니다. 중국 정부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가 북한의 정상적인 민생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홍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결의안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중국은 관련 결의가 마땅히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 억제에 초점을 맞추고 명확한 방향성을 가져야 한다고 여긴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홍레이 대변인은 이어 중국은 제재 자체가 목적이 아니며 현재 가장 긴박한 것은 북핵 문제를 대화와 협상의 궤도로 되돌려놓는 것이 돼야 한다고 여긴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 병행 추진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뿐 아니라 합리적 우려 해소, 한반도의 장기적 안정 실현에도 유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차관보는 북한과의 평화협정 논의보다 비핵화의 진정성이 우선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한반도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를 배치하는 문제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과 별개의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다니엘 러셀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26일 북한과의 평화협정 논의 여부에 대해 북한의 비핵화가 우선순위 1번이라며 북한이 비핵화의 진정성을 보이거나 안보리 제재 준수 등의 전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북한이 지난 2005년 9.19 공동성명에서 스스로 한 공약을 준수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면 보다 넓은 범위로 나아갈 문을 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f North Korea were at long last to begin to
선 비핵화 협상이라는 기존의 미국 입장을 강조하면서도 북한이 비핵화에 성의 있는 태도를 보인다면 평화체제 문제를 논의할 여지가 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러셀 차관보는 또 중국의 안보리 결의안 동의와 미한 간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 문제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That is not a diplomatic bargaining chip.
러셀 차관보는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와 관련해 사드는 외교적 협상 카드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드는 북한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한국과 미국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성격의 시스템으로 외교관들이 논의에서 사용하는 지렛대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사드 배치에 대한 논의 시기 등 관련 조치들은 외교관이 아닌 정치 지도자들과 군부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6일 한국을 방문한 러셀 차관보는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김홍균 차관보, 임성남 1차관을 면담했습니다. 러셀 차관보는 한국 외교부 고위 당국자들과의 면담에서 안보리 결의안 채택과 이후의 이행 방안, 양자 다자 차원의 독자 제재,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한 공조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셀 차관보는 이에 앞서 26일 오전 인천공항으로 입국해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미한 양국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나가야 할 길, 특히 안보리 새 대북제재 결의안 이행을 생각해야 할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1박 2일간 일정을 마친 러셀 차관보는 27일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안보리 결의 이후 북한 문제 대응 방안을 놓고 중국 측과 추가 논의를 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 사령관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의 한국 배치에 대해 아직 결정된 게 없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사드 배치 논의에 대한 중국의 반대에 대해서는 북한에 더 영향력을 행사하라며 단호한 뜻을 밝혔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리스 미 태평양 사령관은 25일 미 국방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국과 미국 모두 아직 사드의 한국 배치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Because we haven't agreed, neither South Korea nor the United States have not agreed to put a THAAD in Korea.
미한 동맹이 동의한 건 사드 배치에 대한 협의, 즉 생각하고 대화하며 논의하기로 한 것이며 아직 배치가 결정된 건 아니란 설명입니다. 해리스 사령관은 이어 논의하기로 결정한 게 꼭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건 아니라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The decision to discuss it is not necessarily a decision to do it, not yet. So we're having the discussions now, and we'll see how they turn out.
해리스 사령관은 하지만 사드 배치에 관한 중국의 개입에 대해서는 거듭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Their interference in that process is preposterous, especially when you consider that THAAD is not a threat to China.
중국의 위협이 되지 않는 사드 배치를 검토하는데 중국이 개입하는 건 가당치 않다는 지적입니다. 해리스 사령관은 그러면서 사드 배치 논의는 한국 내 미국인들과 그 가족 그리고 한국인들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중국이 사드의 한국 배치 검토를 막기 위해 누군가에게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기 원한다면 그 영향력을 북한에 더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리스 사령관은 이어 다음 달부터 시작될 미한 연합훈련에 대규모 전력을 투입하는 건 미한 동맹의 강력함을 북한에 과시하는 것으로 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리스 사령관은 미한 동맹은 그저 이론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작전적 측면에서 매우 강력하다며 대북 억제력에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해리스 사령관이 지휘하는 태평양 사령부는 36만 명이 넘는 병력과 군무원, 군함 200척, 군용기 2,000대를 보유하고 미 서부에서 인도 서부까지 관할하는 미군 최대 사령부입니다. 뷰이 뉴스 김영권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올 1월 북한과 중국의 교역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별다른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월 초 실시된 북한의 4차 핵실험이 두 나라 간 교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입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과 중국의 2016년 1월 교역액이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국 해관 총서가 최근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1월 북중 총 교역액은 약 3억 9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4% 줄었습니다. 북한의 대중 수입은 약 2억 1천만 달러, 수출은 약 1억 8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대중 수입은 2015년 1월과 비교해 1.4% 늘었고, 대중 수출은 약 4.4% 줄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무역진흥기관인 코트라 자료를 인용한 한국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달 중국에 의류 관련 물품 5,200만 달러어치를 수출했습니다. 석탄 등을 포함한 북한의 대중 광물자원 수출액은 전년 대비 3.94% 줄어든 약 7,690만 달러였습니다. 반면 중국의 대북 수출액은 소폭 증가한 가운데 휴대전화 부품과 화학 비료 수출액이 각각 890만 달러, 817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2배와 9배 증가했습니다. 또 지난달 항공유를 포함한 중국의 대북 정제유 수출 규모는 224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9%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미 하원이 워싱턴 DC에 한국전쟁 참전용사 추모벽을 건립하는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한국전쟁 참전용사 출신 의원들이 의사 진행 발언을 통해 추모벽 건립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하원은 24일 전체 회의에서 한국전 참전 용사들의 기리는 추모벽 건립을 위한 법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Those in favor say aye. Those opposed no. In the opinion of the chair, two-thirds being in the affirmative, the rules are suspended. The bill is passed and without objection, the motion to reconsider is laid on the table.
이 법안을 발의한 한국전 참전용사 출신 샘 존슨 의원은 이날 표결에 앞선 의사진행 발언에서 현재 워싱턴 DC에 있는 한국전쟁기념관은 미군의 희생을 충분히 알리지 못하고 있다며 추가로 추모벽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Korean War Veterans Memorial Wall of Remembrance would eternally honor the brave Americans
존슨 의원은 추모벽은 한국전 당시 자유를 위해 목숨을 바친 용감한 미국인들을 영원히 기리는 한편 그들의 이름을 새겨넣어 시각적인 기록을 남긴다며 사망자들의 이름뿐 아니라 부상자, 실종자, 포로의 숫자도 새겨넣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존슨 의원은 이 추모벽이 자유는 공짜가 아니라는 점을 상기시켜 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법안은 미국 전쟁 기념물 관리위원회가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재단으로부터 추모벽 설계를 제출받아 검토하되 건립에 미국 정부 자금을 사용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또 추모벽에 미군 사망자의 이름을 새기고 부상자, 실종자, 포로의 숫자도 새겨놓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한국군 병사들과 한국군 소속으로 미군에 배속돼 참전한 카투사 병사, 유엔군 사망자, 부상자, 실종자, 포로 수를 새기도록 했습니다.
When people come to sightsee and they see the names of people that they don't know, it could remind them that these are
한국전 참전용사 출신으로 법안을 공동 발의한 찰스 랭글 의원은 사람들이 관광을 왔다가 벽에 새겨진 이름들을 보면 이들이 희생을 치른 미국인들이라는 점을 기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하원에는 앞서 112대와 113대 회기에도 같은 법안이 상정됐지만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하원을 통과한 법안 역시 상원에서 의결돼야 합니다. 추모벽이 세워질 워싱턴 시내 한국전쟁기념공원은 지난 1986년 미 의회가 기념공원 설립법안을 제정한 뒤 1995년 완공됐습니다. 작전을 수행 중인 미군 병사 19명의 조형물이 세워진 이 기념공원은 워싱턴의 관광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스위스 정부가 국제 장애인 구호 단체의 대북 사업에 미화 10만 달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 단체는 북한에서 장애인 재활과 특수학교 교사들을 돕는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위스 외무부 산하 개발협력처는 24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국제구호단체 핸디캡 인터내셔널이 북한에서 진행 중인 장애인 재난위험 감소 사업에 미화 10만 달러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북한 장애인들의 재난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이들의 삶의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핵심 목표라고 개발협력처는 밝혔습니다. 개발협력처는 이 사업이 우선 황해북도 봉산농아학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실시된다며 앞으로 시각장애인 학교 6곳으로 확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발협력처는 각 장애학교에 학교기반 재난위험 감소계획을 도입해 장애학생뿐 아니라 교사와 지역사회, 더 나아가 북한 당국자들의 재난대응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주요 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는 핸디캡 인터내셔널 벨기에 지부는 지난 1998년 조선장애인보호연맹의 요청으로 북한에서 지원 활동을 시작해 현재는 장애인 재활치료와 특수장애인 학교 교육 개선 사업 등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지난 2014년에는 미화 110만 달러를 들여 함흥 정형외과병원, 평안남도 덕촌 탄광병원, 평안북도 독림의 노인, 장애자 요양원 등의 설비 개선과 장비 지원, 보건요원 교육 등을 실시했습니다. 또 북한 내 6개 시각과 청각장애자 특수학교의 교육과 훈련을 지원했습니다. 핸디캡 인터내셔널은 유럽연합과 스웨덴 국제개발협력청, 벨기에 개발협력청, 스위스 개발협력청, 영국과 네덜란드 대사관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북한을 돕고 있습니다. 한편 스위스 개발협력처는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북한 취약계층을 위해 분유를 지원하고 수도와 위생사업, 경사지 관리 사업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올해는 분유를 값싸게 구입할 수 있게 돼 지난해에 비해 25% 증가한 1,300톤의 분유를 북한에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 분유는 오는 7월쯤 북한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개발협력처는 전했습니다. 개발협력처는 세계식량계획 WFP의 대북 영양지원 사업을 통해 분유를 전달하고 있으며 분유는 현지에서 가공돼 어린이와 임산부, 노약자 등 취약계층에 제공되고 있습니다. 스위스 정부는 지난해에는 560만 달러 상당의 분유 1,050톤을 북한에 지원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미국의 구호단체가 최근 북한에 수도 설비를 지원했습니다. 이 단체는 오는 5월 방북해 5개 수도 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천일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결핵과 간염 환자를 지원하고 있는 미국의 구호단체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이 최근 5개 수도 시설 설치에 필요한 장비를 북한에 보냈습니다. 이 단체는 24일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컨테이너 1개 분량의 장비를 이날 선적했다며 5월에 방북해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은 또 다른 미국의 구호단체 웰스프링과 협력해 북한 내 결핵과 간염 전문 병원 시설들에 5개 수도 시설을 설치해 주민들이 깨끗한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도 시설 공사는 우선 우물을 판 뒤 물탱크와 태양열 집열판, 중력을 이용한 수도 시설 등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 단체는 지금까지 북한 내 약 13개 지역에 수도 시설을 설치했다며 올해도 적어도 3개 지역에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지난해 12월 소식지에서 우물과 수도시설이 설치되기 전에는 주민들이 물을 얻기 위해 매일 요양소에서 0.5km나 떨어진 곳까지 걸어가 반나절이 걸려 물을 길어와야 했지만 이제는 깨끗한 물을 손쉽게 얻을 수 있게 돼 현지 주민들이 만족해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우물 한 곳을 파는 데는 미화 3천에서 5천 달러, 태양열이나 중력을 이용한 수도시설을 설치하는 데는 약 2만 5천 달러가 드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은 북한에서 비형 간염 치료 시범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방북해 북한 보건성과 비형 간염 치료 사업과 관련된 합의서에 서명했고 본격적인 치료를 받을 환자들을 선정하기 위해 비형 간염 환자 384명을 진찰했습니다. 오는 3월 다시 방북해 최종 치료 환자들을 선정하고 본격적인 비형 간염 항바이러스 치료 사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은 북한 주민의 15% 이상이 만성 비형 간염 환자일 가능성이 있지만 북한에는 이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올해는 간염 치료와 예방 사업을 더욱 중점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은 미 동부 노스캐롤라이나주 블랙 마운틴에 본부를 둔 대북 지원단체로 결핵과 간염 전문병원, 요양원 등 북한 내 29개 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천일교입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가 북한과 이란에 컴퓨터를 비롯한 첨단 장비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유엔 기구에 대한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과거 이 기구의 대북 지원이 사무총장의 비리와 연계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소위가 24일 유엔 산하 세계 지적재산권 기구 책임자인 사무총장의 부정부패 의혹에 대한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아시아태평양 소위와 중동 소위, 국제기구 소위가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청문회는 4년 전 열릴 예정이었지만 당시 증인들이 출석하지 못해 무산됐습니다. 이후 내부 고발자 역할을 한 증인들이 기구를 떠나면서 청문회가 다시 추진돼 열리게 됐습니다. 세계 지적재산권 기구 와이포 사무부총장을 지낸 제임스 풀리 변호사는 이날 청문회에서 이 기구가 북한의 컴퓨터 등 첨단 장비를 제공한 것을 거리 사무총장의 부정부패 사례로 지적했습니다. 지난 2011년과 2012년 세계 지적재산권 기구 와이포가 북한에 미국 휴렛패커드 컴퓨터와 대형 레이저 프린터, 24테라바이트 데이터 저장 장치, 방화벽 등 11만 8천 달러 상당의 기기를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I knew that this was dual-use technology that could not go to North Korea.
without an export permit. But I was also alarmed by the firewall.
플리 변호사는 이 컴퓨터들이 이중 용도로 쉽게 원격 측정 등 군사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며 특히 당시 지원한 방화벽은 북한 주민들이 인터넷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용도 외에는 다른 쓸모가 없는 기기였다고 말했습니다. 플리 변호사는 이 기기들을 북한에 보내는 것은 미국의 제재법과 유엔 안보리 제재에 저촉될 수 있다며 거리 사무총장에게 결정을 재고하도록 요청했지만 무시당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거리 사무총장의 전략 자문관이었던 미란다 브라운 박사도 같은 이유로 첨단 기기들을 북한으로 제공하는 일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었다고 이날 청문회에서 밝혔습니다.
Mr. Gary's response was profoundly disturbing. He said that North Korea is a WIPO member state like any other and it deserves technical cooperation.
브라운 박사는 하지만 거리 사무총장으로부터 충격적인 답변을 들었을 뿐이라며 북한도 다른 회원국들과 마찬가지로 기술 지원이 필요할 뿐 아니라 와이포는 미 국내법과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브라운 박사는 이어서 컴퓨터 제공은 북한이 거리 사무총장 선출에 한 표를 행사하는 대가로 요구한 것임을 알게 됐다며 2008년 선거 당시 북한은 와이포 선거위원회에 속해 있었고 거리 총장은 단지 한 표 차이로 간신히 선출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증인들은 북한과 이란에 대한 첨단 장비 지원 문제 외에도 거리 사무총장이 내부 고발자들의 보복한 일들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미 의회가 국무부 등 행정부를 움직여서 와이포를 포함한 유엔 기구들의 투명성과 공정성 등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날 청문회를 주재한 공화당의 크리스 스미스 의원은 와이포 사태에 대해서 미 의회가 관심을 가지고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앞으로 다른 유엔 기구들에 대해서도 청문회를 계속 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 사무국 감사실 OIOS는 지난해 5월 와이포에 대한 내부 감사를 벌여 와이포 총회 의장인 콜롬비아 대사에게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의장은 이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2012년 외부 독립감사 보고서는 미국 법이 와이포에 적용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과 이란에 대한 와이포의 지원은 거리 총장의 전임자 시절 시작됐다며 사무총장직 선출 지지에 대한 대가라는 의혹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북한과 같은 나라에 대한 지원은 좀 더 신중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권고했습니다. 유엔 대북제재위원회도 지난 2012년 와이포의 대북기술 지원이 유엔 제재 위반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세계 지적재산권기구는 개발도상국들의 경제발전을 위한 지적재산권 등록을 지원하기 위해서 1970년 설립된 유엔 기구입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탈북민들의 이야기를 통해 한국 사회의 모습을 그려낸 연극 토일릿 피플이 서울 대학로의 한 극장에서 공연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정말 착한 삼촌할매예요. 그 수매는 아이가 평생 느낄 고통도
탈북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환상과 현실의 경계를 넘나들며 한국 사회의 지형들을 그려낸 작품 토일릿 피플입니다.
소년은 깊은 산속에 들어가는 법을 알고 이래 젊어질 새
토일리 피플은 탈북 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실태 조사를 진행하는 한주영 박사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가는데요. 탈북 청소년인 한결을 만나 심리 상담을 진행하던 한주영은 그 과정에서 북한 주민에게 전달된 삐라에 600개의 변기, 즉 토일릿 보트가 실려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삐라에 첨부된 설명서에는 변기 모양을 한 토일릿 보트는 특수 재질로 만들어져 태풍이 불어올 때 비행 접시처럼 하늘에 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쓰여 있었는데요. 한주영 박사는 토일릿 보트에 대한 진상을 파고 들어가지만 이를 증언하는 한결의 말은 도무지 갈피를 잡기 힘듭니다. 이 믿을 수 없는 재질로 이루어진 토일릿 보트에 대한 진상 조사를 통해 관객들은 결국 지금의 한국 사회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탈북 과정에서 쓰인 뗏목을 토일릿 보트, 즉 변기로 상징화해 희극적이면서도 냉혹한 풍자를 곁들입니다. 연극 트윌리포트의 조연출을 맡은 김정민 씨입니다.
그러니까 탈북 청소년들의 이야기인데 이제 같이 트윌리포트 변기를 타고 왔다고 하는 이 한결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꼭 이제 뭐 탈북이나 그런 북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어떤 남한 내에서의 남한의 어떤 지형도를 그리고 싶다고 작가님도 말씀하셨는데 뭐 보수와 진보 지금 양분되어 있는 뭐 그런 남한의 현실 그 탈북 청소년들이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어떠한 그 나만의 현실을 그려내려고 하는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변기라는 것이 주는 어떤 그런 갈급함을 해소하는 걸 수도 있고 그리고 그들이 목숨을 걸고 탈출한 그 도구가 변기라는 어떤 오히려 좀 아이러니한 그런 도구인 것도 있고 그래서 변기 자체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한주영 박사 역을 맡은 김종태 씨는 작품에서 한결이 겪고 있는 고통스러운 현실을 접하면서 이것이 그들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이야기임을 깨닫기도 했다고 말합니다.
제일 마음 아픈 대사는 그런 것 같아요. 어른들도 감당하기 어려운 이 강도 높은 스트레스를 어떻게들 다들 견디고 사는지 마지막에 한결이 말하는 이제부터는 남한 사람들, 남한 토박이들 할 때 이제 토일리포트라는 게 어떤 욕망이고 이런 건데 그거가 남한 사람들한테까지 확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 똑같이 그런 욕망 덩어리 위에 올라타 있다. 그게 되게 저한테는 되게 큰 발견이었던 것 같아요. 희곡 읽으면서.
극중 탈북 청소년들은 모두 한결들로 표현되는데요. 한결 1, 2, 3은 각각의 동떨어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의 사람, 탈북민 전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결 1 역할을 맡은 박종용 씨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생과 사를 넘나든 분들의 그런 것들을 이제 배우로서 그런 정서를 가져가려고 노력은 했지만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 민족이고 한 핏줄이니까 그리고 앞으로 그 통일을 준비해야 되는 과정이 있어서 뭐 국가기관뿐만 아니라 뭐 일반 사람들 자체에서도 이제 기본적으로 마인드를 조금씩 바꿔나가고 준비를 해나가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작품은 탈북민이라는 한국 사회에서 가장 예민한 문제를 다루면서도 시선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감 있게 제시되었다는 평을 듣고 있는데요. 첫 공연을 보고 나온 관객들을 만나봤습니다.
뭐 이렇게 복지적으로 뭐 해준다는 게 다가 아니고 그들한테 원했던 거는 다른 부분이 있었을 텐데 그런 게 생각 많이 났어요. 편견이라는 거 그런 거 좀 없었으면 똑같이 대해주는 이런 거.
탈북해서 나중에 힘들고 그랬던 그런 것도 그래도 주제 하나로 이렇게 해서 잘 풀어 나갔던 것 같아요, 얘기를.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면 이제 북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더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이 작품을 만든 극단 작은 신화 측은 어떠한 명분이나 정치 담론을 넘어 현재 우리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우리 모두의 이야기를 담아내고자 한다고 전했는데요. 계속해서 조연출 김정민 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남한, 뭐 우리 사회에서 적응을 잘 못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사람, 뭐 그런 정말 뭐 실업자들이라든지 취업에 잘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또 뭐 임시직, 계약직 근로자들, 뭐 이렇게 좀 힘겹게 한국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보시면은 공감도 하시고 저희 북한어를 지도해 주신 선생님이 실제로 탈북하신 분인데 그 선생님이 보시고 아까 눈물을 흘리시면서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선생님 아드님도 지금 올해 20살 된 정말 탈북 청소년이었던 분인데 그렇죠. 힘든 생활을 겪으셨고 힘든 생활을 이제 그래서 탈출하고자 다시 한국에 오셨지만 한국에서의 생활도 또 많이 힘드신 부분도 있을 텐데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그렇다. 그러니까 당신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남한 토박이들도 사실 남한 사회에서 적응 못하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면도 있다. 뭐 이런 울림을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힘내자. 같이 힘내서 적응을 잘하자 이런 얘기로.
그래서 알아보니까 당시 월스트리트 저널은 탈북 난민 부부의 선동에 선 사람으로 독일 의사 플라첸을 소개하면서 그의 기고문을 실었습니다.
연극 토일리 피플은 오는 3월 13일까지 대학로 아르코 예술극장 소극장에서 공연됩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북한은 구름이 많다가 점차 흐려져 오후에 북쪽 지방부터 눈이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8도에서 0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0도에서 영상 6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미터로 일겠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평안남북도와 함경남북도에서 1에서 5cm, 예상 강수량은 5mm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북도 대체로 구름이 많이 끼겠고 양덕과 중강, 강계, 희천에서는 오후에 눈이 내리겠습니다. 평양은 아침 최저 영하 3도, 낮 최고 영상 4도, 남포 최저 영하 3도에서 최고 영상 2도, 신의주는 아침 최저 영하 2도, 낮 최고 영상 4도, 강계는 최저 영하 6도, 최고 0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황해도 지역은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해주 최저 영하 1도, 최고 영상 5도, 개성 최저 영하 1도, 최고 영상 6도가 예상됩니다. 함경북도,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는 구름이 많겠고 오후부터는 대부분 눈이 내리겠습니다. 함흥 최저 기온은 영하 4도, 최고 영상 2도, 해산 최저 영하 16도, 최고 영하 2도, 풍산은 최저 영하 18도, 최고 영하 5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함경북도 역시 구름 많고 흐리다가 오후부터 눈발이 날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청진 최저 기온은 영하 5도, 최고 영하 1도, 선봉 최저 영하 8도, 최고 0도가 예상됩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대체로 구름 많겠습니다. 물결은 0.5에서 2미터로 일겠습니다. 서해도 구름 많고 오후 한때 눈이 내리겠는데요. 물결은 0.5에서 1.5미터로 일겠습니다. 내일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구름 많겠으나 북부지방과 함경남북도 동해안은 대체로 흐리고 눈이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3도에서 영하 1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1도에서 영상 4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미터로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2월 27일 토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을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조상진이었습니다. 이어서 VOA 세계 뉴스가 방송됩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석탄 수출 금지하고 항공유 공급을 중단하는 내용의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을 마련했습니다. 사만사 파워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25일 이번 초안에 사상 처음으로 북한을 출입하는 모든 화물 검색을 의무화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의 석탄과 철광석 등 광물 수출을 제한하고 항공유를 북한에 공급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항공유 공급이 중단되면 북한은 전투기를 비롯한 항공기 운항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특히 밀수품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항공기를 검색하고 유엔이 금지한 불법 물품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에 항구 접근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파워 대사는 말했습니다. 파워 대사는 이런 모든 조치들이 전례 없는 내용이라며 안보리에서 통과될 경우 분명하고 단호한 메시지를 북한 김정은 정권에 보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27일 오후 표결을 통해 이번 결의안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란이 미국 등 주요 강대국과 체결한 핵합의를 준수하고 있다고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26일 밝혔습니다. IAEA는 핵합의 발의 후 처음 낸 보고서에서 이란의 핵 관련 합의 이행을 검증하고 감시해왔다며 현재 상황이 만족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란은 아락 원자로의 건설을 진행하지 않고 있으며 플루토늄을 확보하는 데 쓰일 수 있는 원자로의 핵심 시설을 제거했습니다. 또 이란이 보유한 저농축 우라늄의 양은 합의된 수준인 300kg을 넘지 않았습니다. 또 이란은 우라늄 원심 분리기 중 3분의 2를 폐기했으며 수톤에 달하던 우라늄 재고도 줄였습니다. 이에 앞서 이란은 지난 7월 비핵화와 경제 제재를 맞바꾸는 내용의 핵합의를 미국 등 주요 6개국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의회에 대이란 제재법안 갱신을 서두르지 말 것을 요청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25일 미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핵합의가 이행된 지 겨우 한 달이 지났다며 이란이 합의를 얼마나 준수하는지 지켜보기 위해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또 만일 이란이 핵합의를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다면 제재는 그때 부과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의원들 가운데 상당수는 미 의회가 여전히 이란의 핵과 미사일 개발, 인권 침해에 강경한 입장이라는 신호를 보내기 위해 이란 제재 법안 갱신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미군이 25일 밤 일주일새 두 번째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탄두를 장착하지 않은 미니트맨 미사일은 이날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시속 2만 4천 킬로미터의 속도로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미사일은 그 30분 만에 6,500km 거리에 있는 남태평양 마샬군도 목표지점에 정확히 떨어졌습니다. 로버트 워크 미 국방장관은 이번 미사일 시험 발사는 러시아와 중국, 북한에 미국이 고성능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핵무기 담당 부대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그동안 수백억 달러를 투입했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 등이 참석한 주요 20개국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회의가 26일 상하이에서 개막됐습니다. 상하이 샹그릴라 호텔에서 공식 개막된 G20 회의에서는 중국의 경기 둔화와 각국의 통화 정책 등이 집중 논의됩니다. 이날 중국의 저 샤오찬 인민은행장은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지불 능력을 의심하지 말라며 중국발 경제 위기설에 대한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위안화를 절하해 수출을 촉진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국제적 공조를 강조했습니다. 중국 경제가 둔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위안화 가치는 최근 5년 내 최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중국 외환 보유고는 3조 2천억 달러로 2012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제1야당인 민주당과 제3야당인 유신당이 합쳐서 새로운 신당을 만들기로 합의했습니다. 오카다 가시야 민주당 대표와 마스노 유리사 유신당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당수회담을 열어 4달 중 신당을 결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은기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VOA 저녁방송은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보내드립니다. 단파로는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7460kHz, 11990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kHz,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1935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